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가 누릴 마땅한 희락과 큰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마음으로 받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기뻐하며 주의 은혜를 찬송과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아옵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온데, 우리가 주의 사랑 앞에서 어떤 자격과 행한 무엇을, 우리의 그 무엇을 그 근거와 이유로 제시할 수 없음 우리가 없나이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날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육신의 정욕에 갇히운 자여, 주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도 세상의 허망한 것을 쫓아서 몸을 분주히 움직이고 심령을 상하며 죽음의 길로 나아갈 우리들인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옵나이다. 하오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 빚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 무엇이고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됐사오니,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빛을 보게 하셨사온즉,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우리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까닭없는 사랑인 줄 우리가 없나이다. 그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 것인지, 각각 삶의 모양과 처지는 다소 다를지라도 한 가지로 마음을 모으길 힘쓰는 것은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온데, 아버지는 삶의 처소와 모양 속에서 그것을 위하여 무엇을 선택하며 또 삶을 빚어나갈 것인가를 우려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 없이 우리가 홀로 말씀만을 붙들고 흩어져 있다 생각할 때 연약한 저희들을 누가 격려하고 누가 우리를 한 말씀으로 가르쳐 나갈 것이며, 주를 향한 신앙의 밝은 도리 안에 함께 어울려 합하여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연약하나 또 범죄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회 주심으로 우리가 교회에 지체되어져서 그 가운데 성도의 교통을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힘을 얻고 위로받고 복된 줄 아옵나이다. 각각의 삶에 개개인이 해야 될 바를 분별하되, 먼저 교회 가운데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마땅히 교중에 분별하여 해야 될 것과 삼갈 것들을 잘 구별하여 행할 줄은 지가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 영혼의 범사에 복됨과 평강과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인생의 여러 가지 삶에 분주한 것과 애타는 것과 안타까운 것들이 우리에게 있사옵나이다. 우리 손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오나 삶에 주는 영향력이 다소 커서 우리 심령이 눌리고 안타까워하며, 또 그것이 잘 되길 바란 소망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 우리 심령이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 모든 일을 뒤로 제쳐놓고 이 오전에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합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맡아야 할 것을 밝히 보이시고 그로 인해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그 은혜로 인해서 심령이 달고 기쁜 하늘의 복을 맛보도록 이 시간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6장 성도의 교통, 지난 시간에 교회론에 관한 몇 가지 얘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26장 성도의 교통 보겠습니다. 자, 책을 여셨습니까? 1항, 1항 먼저 같이 읽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갖는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까닭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한다. 또한 피차 덕을 세워 사람에게 안팎으로 유익되게 하는 의무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성도의 교통은 그 기반이 무엇이냐면 그 실체의 기반, 성도라 일컬음 받는 자들, 우리가 교회론에서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 성도가 왜 성도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자체의 존재적 거룩함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불러 자신의 몸의 일부로 삼으시고 우리와 연합하여 계신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 앞에서 성도로 일컬음을 받고, 또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죄 가운데 거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로 인하여 우리를 죄인이라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일컬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로 일컬음 받는 그 기반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되어질 때 성도 안에 이루어지는 교통의 실체적 기반도 역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교통, 연합, 그 사귐, 교제, 그것이 실체적 기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의 연합을 주고 있는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 실체적 기반인가, 그것은 이제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제 1항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풀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인데, 그 머리에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선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으로서의 머리 개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최초에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범죄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지고 그 죄의 전가가 후손에게 이루어지죠. 그럴 때의 아담은 한편으로는 우리와 같은 개별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담은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범죄한 것을 책임져야 될 하나의 개별적 인격체로서 우리와 구별됨과 동시에 그것이 최초의 인류로서 그 오는 그 허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여 머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양면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의 그 언약은 아담이라는 그 아담 이후에 오고 올 우리를 포함한 무수한 개별적 인간들의 전체 가운데 어떤 한 사람으로서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란 그의 피조물로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피조물 전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의 아담의 범죄는 그 인류 전체의 죽음의 심판과 정죄의 결과를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죽게 되었다. 그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의 아담이 우리하고 갖는 관계, 그게 일종의 언약적, 행위 언약적 관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최초의 행위 언약 안에서의 아담의 실패는 전 인류의 실패다. 그러면 왜 아담 한 사람의 실패가 전 인류의 실패일까? 그것은 아담이 전 인류에 대한 행위 언약의 대리자여 대표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해해도, 그런 의미에서의 아담은 전 인류에 대한 대표성을 지니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의 아담의 대표성은 은혜 언약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속한받은 모든 구속받은 백성들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어져요. 거기는 하나의 그 평행이 있는 거죠. 평행. 하나의 그 평행의 유비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의인으로서 서게 되질 때에 그의 허리에 속한 모든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들의 대표자인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진다라는 이 관계, 이 은혜 언약으로서의 대표적 관계로서 관계죠. 이런 관계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럴 때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은혜 언약의 대리자요 대표자로서의 그리스도시다라는 의미에서의 우리 한 가지 의미가 있죠. 마치 그것은 아담이 행위 언약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관계와 맺는 것과 같은 유비가 있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그잘 나타난 표현이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로마서 5장 12절로 말미암아부터 21절까지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여기는 아주 논리의 비약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 영적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를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이 문제가 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 사망이 누구에게 미쳐야 맞느냐? 그 죄를 범한 그 한 사람에게. 이게 이제 논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은 뭐냐면 이와 같이라고 유비를 설명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겠죠.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그 자범죄를 의미하는 것인가? 여튼 문맥상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죄가 돼서 사망이 본성에 미쳐진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행위 언약적 대표 원리가 설명되고 있는 자리이죠. 15절 보면 16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러니까 지금 15절은 12절에 해설을 설명하는 거죠. 이게 행위 언약의 대표 원리가 15절에 설명되고 있으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이 넘치리라. 그래서 역시 또 은혜 언약의 대표성 원리가 설명되고 있어요. 17절 보면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의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 왕노릇 하리로다. 이 관계가 계속 설명되고 있죠. 그래서 21절 죄가 사망 안에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다라는 말의 중요한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말할 때 그 안에서를 줄치고 문제 안에서 밑줄 친 안에서를 잘 풀이한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 그때 답을 고를 때 한 가지 답변이 뭐예요? 그지? 이게 언약적 대표 관계로서의 의미를 설명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은 이 부분 외에 더 중요하고 실제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비적 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영적 의미에서 연합입니다. 실체적으로는 분명히 서로 구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이 교회론적 사실을 잘 이해할 때 성도의 교통의 의미의 진정성과 의미의 그 진중함이랄까요? 무거움 그런 것들을 잘 깨달을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1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 속에 품어있는 중요한 의미가 로마서 5장에서 보고 있는 은혜 언약의 대표성 원리가 그 안에 포괄되어 있고 동시에 그 밑을 쭉 따라 내려가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더 붙었죠?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으로 주시는 생명의 법이다. 이건 성령의 법은 사망의 법이요 그 결과로 죄와 묶여지는 율법적 법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풀어내시는 성령의 은혜로 주시는 법이라. 그리고 4절에 보면 육신을 쫓아 않고 영을 쫓아 행한다. 그렇게 말하면 쭉 내려가면서 11절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안에 거하는 또 다른 무엇 하나 언급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그 안에 우리 안에 거하는 또 다른 무엇이 있냐면 영이라 했어요. 그 영이 무슨 영인가? 하나님의 영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하나님의 영이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격적 구별에 따르면 성령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구별되시는 창조주로서 하나님 되심 그분으로서 그분이 영으로 계신 분이란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 그럼 성령과 그 하나님 되심으로서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은 사실은 구별성이 없어요. 위격적으로는 구별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관계 안에서는 구별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과 피조 세계를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외적 관계에서는 구별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셔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과 사실 같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성령의 영이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외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고 해서 그 안에 하나님 내적 관계의 위격적 구별이 없다고 말하면 그건 큰일 납니다.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 성경에서 보면은 때때로 그리스도 영이라고 표현되게 되고 그 똑같은 말이 성령이라 하나님이 영이다란 말로 풀이되어진 경우들이 간혹 가다 있죠. 그래서 성령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니라. 그래서 14절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라고 말함을 해서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그 성령이 또한 그리스도의 영임인 이런 관계성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영적 역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의 결과로 우리에게 미쳐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의 영적 관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그 유명한 축도에서는 뭐라고 성령 안에서의 교통을 의미하죠. 그것과 맞물려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지금 누가 누구 안에 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그 관계가 뒤집어 이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결국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영적 연합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어찌 아는가? 그 아는 방법이 무엇을 통해 안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과연 너희가 시험해서 무엇을 확증하라고? 성경을 봐야 답이 나오죠.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오죠. 자, 무엇을 확증하라고요? 너희 자신 시험해서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너희 자신의 무엇? 나 이렇게 생긴 거? 아니고 뭐죠?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요. 믿음이. 그게 앞전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를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너희 자신을 확증하란 말은 너희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를 확증하라. 그러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확증하는 방법이 결국 그것은 뭐로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믿음은 누구의 은혜죠? 누구의 은사죠? 하나님의 은사라.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인치셔서 자신의 자연을 삼으시고 미련한 우리를 중생케 하신 역사를 성령께서 행하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영께서 하시냐는 말. 결국은 이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계신 것과 방불하는 의미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위격적으로 구별되나 하나님의 사역의 의미에서는 같은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런 특별한 영적 연합의 관계를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매우 설명하고 우리의 머릿속으로 사람의 아이디어로 구별해낼 수가 없는 아주 매우 신비스러운 부분들이에요. 그 요한복음 1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읍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신비한 연합적 관계에 대한 한 비유로서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라는 비유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독특한 연합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어요. 마치 이것은 뭐와 같냐면 요한복음 14장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 안에 속한 이런 그 두 개의 관계 속에 이 교통의 친밀함의 표현이 얼마나 그 정도에 있어서 완성적 표현을 쓰고자 하신 것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언어로 주께서 영적 사실을 계시함에 있어서 그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된 자들의 연합적 관계의 친밀성의 완성도 또는 완전함이 극치에 이를 수 있도록 있는 그 표현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의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그 14장 이걸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신성,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 왜냐하면 도마가 주여 당신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거늘 너희가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답변으로 주신 말씀 속에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즉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설명해가는 그 존재론적 일치성과 그 자신이 본래 제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을 비우고 오신 분으로서의 그 신비한 모습, 그리고 성부와 요한복음 1장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구별되시나 하나 되심의 이 독특한 심적 연합의 관계, 이 연합의 관계를 그대로 표현하고 계신 부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있다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연합의 친밀성의 가장 극상의 것이란 말이죠. 그 표현을 그대로 빗대어서 주께서 지금 15장에 자신과 교회와의 관계를 이와 같은 말로 표현하신 것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계실 때 이 그리스도께서는 성삼위 하나님 연합관계를 취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교회와의 관계를 또다시 연합적 관계를 그대로 취하시는 참 중보자로서 유일하게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참 중보자여 변치 않으신 분이시요 완전한 중보자로서의 우리와의 연합적 관계를 그대로 갖고 계세요. 이 관계의 친밀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와의 영적 신비적 연합을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다. 그 신비성과 그 친밀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를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뭐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인데 과연 그 가지가 이 연합관계 안에 잘 있는지 아니면 떨어져 나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확증해라. 너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을 확증하라. 무엇을 믿음에 있는가를. 자, 근데 요한복음 15장에는 뭘 갖고 확증할 수 있어요?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그걸 확증하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자 다시 돌아가 예수님 14장.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 그리하면 믿겠나이다. 족하게 나랬을 때 주님께서 10절과 11절 금방 읽은 말씀 속에 나는 아버지가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10절 마지막 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 다음 11절에 너희가 정녕 못 믿겠으면 어떻게 알아?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왜 그렇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라. 왜 그래요? 내가 행하는 일은 내 안에 계신 누가 행하시는 일이라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 비유가 그대로 15장에 지금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은즉, 너희가 나를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 죽나니, 그 열매를 보고 너희가 과연 가지로 붙어 있는지 알지 알겠다라는 말씀 속에 그 열매는 바로 뭐로 설명되어져요? 두 글자? 그 열매가 뭐예요? 전도? 기도? 뭐예요? 15장 넘어가, 더 계속 넘어가. 아니, 열매라고 대답은 잘하시고 그 열매가 뭔지 몰라요? 떨지 말고, 예, 떨지 말고. 뭐죠? 응? 두 글자예요, 두 글자. 15으로 시작돼. 사랑. 사랑이란 말이에요. 15장 봐요. 15장. 아, 정말 죽겠어. 교회 몇 년 다녔어요, 지금? 다 아시는데, 질문하는 자가 하도 음흉스러우니까, 저자의 질문을 액면 그대로 받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제 탓이죠. 자, 8절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거, 너희가 내 주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하나의 어떤 관계 안에 있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어떤 성질의 관계예요? 그 성질은 뭐예요? 사랑의 성질 관계예요. 그 관계가 사랑의 성질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붙어있는 자는 열매가 뭐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대답이 그냥 착 나와야 되는, 뭐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랑의 성질. 그래서 12절 같이 읽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16절 17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의 명령, 주께 주신 말씀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16절 맨 마지막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정욕과 욕심과 이기심과 하나님 뜻에 거슬려 자기 영광을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신다?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도가 무엇이고 무엇을 구해야 살 것인가? 모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리라. 구하라! 내가 주겠다 하신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에 주어지고 있는 조건과 전제와 또 그걸로 인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와 맺으시는 그 서로 안에 계신 그 사랑의 관계 속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나아가는 영적 운동력의 그 결과 맺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낱낱이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주겠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이 사랑을 구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하며 여러분이 그걸 못할 그 무엇도 없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맥락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자기 소견대로 보고 소견대로 택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이상해. 하나님이,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자꾸 검증을 해야 돼. 내가 신관이 바른가? 내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이름 불러 이렇게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바른 영적 그 태도로 나오고 있는 것인가? 자꾸 이렇게 말씀에 따라 검증받고 확인받고 교정해 나가고 나가야 돼.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일항을 돌아오게 되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는 그 결과로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여 나갈 때 결국 성령과 믿음이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뭐가 되죠? 끈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끈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져 있을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모든 성도들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 되었은 즉 이제 어떠한 특별한 교통에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사귐의 행동에 참여하게 되는가? 그 밑에 이제 그가 베푸시는 은혜에 참여하게 되며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을 누림에 있어서 우리가 그와 사귐을 갖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과 사귐을 갖겠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어떻게 사귀냐 말이에요. 연합된 연합의 원리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고백해 나간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사랑의 열매가 나올 걸 우리가 기대하고 사랑하는 연합되어 있는데 그래도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나 그 말이에요. 어떻게 드러나냐. 믿음이란 게 허상이요 명목론적이요 허울이요 소리요 이런 뿐이냐 안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것이 실체와 내용이 있는가 해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도전이고 물어야 될 내용이요 바뀌어져야 될 내용이요 그런 것들이죠.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의 성질을 가늠하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자가 되라. 로마서 6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절부터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쭉 이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바 되어지는 그 연합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으로 인해서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7절에 죄에서 죽었음을 우리가 의미한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죄로부터 벗어나고 정죄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어지, 의롭게 되어지는 그 결과를 갖고 오게 되므로 그것에 대한 은택을 우리가 그대로 입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10절에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니 우리도 그와 같이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은 자요 그가 살아시면 하나님께 되어 사는 바 되미니 우리도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여길지어라. 이것이 존재론적인 영적 신비한 변화이면 그것이 12절에 그 변화를 입은 자로서 인생 사는 동안에 과도적으로 육체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으로 다가오는가? 그 12절, 13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로서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붙들린 자가 아니요 자유케 된 자요 하나님께 산 자가 되었다면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영적 의의가 도대체 뭐냐, 우리에게 주는 삶의 실천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12절 13절 금방에도 여러분 말씀 속에 있는 것이에요. 죄의 정욕,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너희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라는 말씀 속에, 즉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화적 요청 속에 죄에 대해 죽은 자여 고난의 참여자의 모습으로서의 우리의 실존적 연합이 증거되고 확증되고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런 사실에서 무감각하고 의식이 없으면요 그가 살아있는 자인지 죽은 자인지 분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한번 딴 데 보십시다. 골로새서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같이 읽죠? 아, 1장 24절 자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께서 중보를 위하여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자 죽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나 또한 역사 속에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로 쓴다라는 의미에서의 고난의 남은 부분을 채운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에게서만 이 일이 필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은 다 나타나요. 우리의 삶 전체가 고난에 참여한 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성도 개개인의 부르심이요 개개인의 삶의 의의요 목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살겠다라고 말할 때 도대체 그것이 실체적으로는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영광을 돌리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도의 말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 것이냐. 각각의 인생의 삶의 장, 가정과 생업과 모든 관계 속,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거짓을 멀리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것들의 모든 것들의 귀결은 어디로 목적이 이루어지냐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성도의 삶은 교회를 위하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 1장 방금 이것은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를 위하여 받는다 할 때 너희란 것은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교회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을 보세요. 1장 고린도후서 1장 5절로부터 7절까지 교독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도다. 같이 읽어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너희가 고난의 참여한 자가 되었다. 마치 누구처럼?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무엇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는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그런 것처럼. 너희 또한 교회를 위하여 그 복음 때문에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다. 그러나 내가 고난에 참여하는 너희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소망의 위로를 내가 견고히 갖고 있다.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했을 때 주께서 그 고난에 더 큰 것으로 위로 줬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에게도 어떻다? 그 위로가 있을 줄을 알기 때문이다. 그 위로가 무엇일까요? 부활의 영광이요. 하나님 배우는 생영생의 영광이죠. 쉬는 시간이 지나니까 기다려도 못해왔죠? 1412 아반떼 차량 이동 부탁합니다. 매우 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가게 되면 3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내 마음에 소망이 있다. 내가 삶의 목적과 힘주어 행하는 것이 있다. 내가 인생 살면서 했으며 내가 소망을 갖고 실제 그 소망을 이루어지길 바라서 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권능,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 그 참여하고 싶다. 왜 그런가? 나도 어찌하든지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그 영광에 실제로 맛을 보고 이루고 싶고 하기 때문이다. 그걸 위해서 내가 한 가지 하나의 삶의 원리가 있다. 12절. 뭐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언제 이뤘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쫓아간다. 14절. 뭐를 향하여 나가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오직 내 의식의 곱비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뵐 것을 생각하고 그 영광을 생각하며 산다. 이런 관계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연합한 자, 사랑 안에 있는 자, 그런 자가 인생 속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하며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에 대한 소망과 구체적인 실천의 장을 생각하니까 결국 마태복음 16장에 보세요. 21절 지난번 일부 예배 때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잠깐 전달했던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21절 보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칠 때 이 가르침이 금방 그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전뜩 나서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가로막게 되어져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있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개념과 하나님의 아들 된 개념은 죽는 고난의 종이 아니에요. 영광의 종이요, 권력의 종이요, 명예의 종이요, 군림의 종이요, 왕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어야 돼요? 그 왕이 인정받고 공인받고 즐기하는 영광의 자리에 대해 그 영광의 자리 다윗의 성인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이건 메시아가 있을 수 아니거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것은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꾸로짐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거꾸로짐과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그것은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나서게 된 베드로의 의식 속에 담겨있는 메시아와 메시아 사역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가는 믿음의 관계가 무엇인가라는 그 내용에서 형편 아주 왜곡되고 잘못된 한 대줄기를 보는 거예요. 그거는 창세 이래 모든 타락한 인간의 한 중심에 흐르고 있는 것인데 집요한 영광과 자기 만족의 추구예요.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의식하지 않는 영광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서 죄가 무엇인가를 의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문제 하나 앞에 해결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영원한 정죄에 있다는 사실을 사람이 모르고 있는 지금 베드로가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그가 앞에서 한 고백이 형식과 내용으로는 형식으로는 충분하게 주어졌음에 불구하고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깨달음이 부족했어요. 세상 사람과 연약한 신자들은 모두가 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인생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물을 때 그들에게는 죄로 인한 고난의 문제를 다 피해가길 원합니다. 피해가길 원하죠. 믿음으로 인해서 복됨과 잘됨과 그 다 사실 고난, 죄로 인한 고난의 문제를 피해가며 없이하며 그것을 나의 문제와 상관없는 것으로 제쳐버리고 나아가는 모든 영광의 구함과 은혜의 구함과 평강의 구함이라는 것이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을 생하는 자가 아니요 사람인을 생하는 자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했던 그 영적 성격과 맞물려 간단 말이에요. 세상이 어떤 종교건 죄의 문제를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루지 않는 한 그들이 이해하는 모든 구원과 평강과 메시아적 개념은 사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적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설명하시고 이제 얘기하셨어요. 내가 분명히 말하건대 나의 제자는 어떤 자냐. 나의 제자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는 자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비적으로 나섰어요. 대립적 개념으로 그것을 암시하고 계신데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는 말 속에 암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과 정반대의 표대가 있는 것이에요. 그 무엇입니까? 천하의 영광입니다. 온 천하의 영광입니다. 남을 누르고 경쟁에 승리하고 압도되어져서 모든 사람의 선망과 눈길에 그 영광을 다 누리며 내 손끝 하나로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영광의 충만함을 누린 그 왕족 권세에 대한 취함,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고 세상이 구하는 것이고 그것과 같은 범위 내에서 크고 작은 욕망으로 뭉쳐 사는 것이 죄된 인생이라. 그런 면에서 메시아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배운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따라서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얘기했죠. 단순한 금욕주의나 절제가 아니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죄의 문제 앞에서 주님 외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손을 먼저 내밀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어떤 가능성 없음을 인정하고 무너져가는 그런 철저한 자기 부인, 그런 의미에서 부인이죠.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 팔복의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부인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야 나의 제자다. 그런 자라야 맨 마지막 28절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참 왕권의 의미, 그로 인한 영광, 그로 인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만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오늘 교재 1항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주님과 교제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교재의 구체적인 어느 때 어느 때 무슨 일 때문에 어디에서 왜 어떻게 이런 등등은 여러분의 간증의 내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간증의 내용을 담고 있는 줄기는 원리적으로 무엇이어야 되냐면 바로 이것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간증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이해하시겠어요? 오늘날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소위 간증이란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므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줄기 안에 있는 그 원리 안에 있는 간증인가? 그렇지 못한 천하의 영광을 구하는 것에 있는 것인가? 그 잘 분별해 보세요. 간증인지 독소인지 알 수 없다. 잘 분별해 보세요. 차 한잔 하셔야죠. 여러분 교재 1항 거기 보시면 그래서 1항을 이제 읽고 정리하고 2항으로 넘어가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갖는다. 성도의 교제의 1차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다. 모든 성도가 예의 없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데 그리스도에 교제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 참여함을 의미한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인생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인생을 사는가? 아, 저자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인생을 살았다. 따라서 주께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그에게 또 참여케 하실 것을 우리가 보고 위로를 받는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도의 장례를 치를 때 보면 그의 믿음이 신실하고 형권사님 몇 개 드세요 지금? 아니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도 여전히 아 그래요? 그 빵 하나를 입에 하나 한꺼번에 넣으세요 그래? 그 이제 우리가 장례 치를 때 보면 한 이제 성도의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 살고 불러가심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그 이제 장례 치르는 그 자리에 참 그 너무 아쉽게 그를 보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하나님이 간섭하신 만지신 손길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였는가를 말할 수 없이 느낄 수 있는 삶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그렇게 된 그 삶이 너무 고귀하고 아름다워서 붙들고 싶고 비비고 싶고 꽉 안고 싶은데 주께서 불러가시니 놓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안타까움과 슬픔과 그게 너무 막 속이 막 아프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보다 큰 위로가 함께 오는 것은 그런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같은 성도지만 그 왜 그런가 해. 우리가 보고 알건데 그의 인생을 우리가 보고 알건데 그 인생의 해석을 하게 되면 그 해석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그 소망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간 그 인생이다라고 부인할 수 없게 해석되는 증거들이 있어서 확증되어지거든요. 그 인생을 살자. 이게 신자의 부르심이요. 그게 복입니다. 죽음의 자리 앞에서 이 사람이 생전에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 그거 의미 없는 거 뻔히 알죠?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아도 못하는 게 인생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주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야죠.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는 까닭에 따라서 각자가 사랑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라는 것은 방편이 나와 있는데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서로 나누고 세웁니다. 그것이죠. 그래서 그저 피차 덕을 세워야 한다. 성도와 성도 간의 교통의 제1원리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무엇이냐? 일방적이며 상대방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랑. 내 마음의 동기만 정상적이면 좋은 것이 아니고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를 임을 생각하여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요. 즉 다시 말하면 나나 옳게 행동한다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계 원리에 따라 피차 덕을 세워 사람에게 안팎으로 유익하게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의무에 동그라미 치면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자의 성도의 의무인데 그 뒤집어 말하면 사랑 안에 연합되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하면은 지켜야 할 몇 가지 의무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방식과 조건이에요. 그것은 사랑의 열매는 자발적이요 자기 의기 때문에 자기 소원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의무로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즉 규정입니다. 근데 그것은 공적으로도 하고 사적으로도 해야 하는, 공사의 구분 없이 공적으로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요, 개인적으로도 해야 하는, 그러한 양 모든 생활적 측면을 다 포괄한다. 그러면 그 의무란 도대체 무엇인가? 성도의 교통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시오. 그게 2항이에요. 2항. 자, 2항은 그럼 성도의 교통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 첫 번째, 공적으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곧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 예외 없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 사후간에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신령한, 거룩한, 성결한, 그 반대말은 뭐겠어요? 자기 이익을 탐하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하는, 자기 욕심과 만족을 구하는, 질투와 시기에 따른 그런 것이 아닌 신령한, 거룩한, 정결한, 깨끗한 봉사를 통해서 서로 간에 덕을 세우는 일에 합심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그들의 각양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서 물질로 도와주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거룩한 교제요, 교통이다. 이 세 가지가 특별히 손꼽아졌어요. 왜 이 세 가지 특별히 손꼽았을까요? 성경에 이 세 가지가 여러 모양으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고 강조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다. 성도의 교통을 의미하죠. 서로 교통하는데 그 교통의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중에 일부가 그 뒤에 이어서 제시되고 있는 거죠. 성도의 교제의 한 부분으로 그 뒤에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떡을 떼는 일은 성도의 교제가 아닌가요? 성도의 교제죠. 기도하는 일은 성도의 교제죠. 떡을 뗀다는 의미는 여기서 애찬과 성찬을 함께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선적으로는 성찬을 의미하고, 성찬을 나누는 초대교회 관례는 모여서 애찬을 나누면서 그 중에 성찬을 나누거나 다 끝난 다음에 성찬을 별개로 하거나 어쨌건 모일 때마다 주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의미에서의 주께서 교회에 정해주신 규례인 성찬을 나누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됨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기도한다. 이 떡을 때 성찬 나누며 기도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씀 속에는 예배적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통, 여러분 성도의 사귐, 성도의 교통 어떻게 해야 되나? 성도 교회, 우리 교회는 교제가 좀 없어. 그래서 교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좀 더 무엇에 힘줘 해야 될까요? 각종의 취미 활동 사업을 다양하게 열자. 토요일만 할 게 아니다. 월요일 밤, 금요일 밤, 화요일 밤, 목요일 밤, 수요일 밤은 곤란하고 이래가면서 계속 하자. 이렇게 해서 각종의 취미 활동을 10가지, 100가지를 연다고, 그런다고 그 교회에 성도의 교회적 원리에 입각한 교통이 원활해질까요? 아니라, 전혀 아니라. 영적인 원리에 기초한 성도의 교통은 지금 말한 대로 예배, 그리고 예배 통해 배우는 말씀, 말씀을 통해 받은 바 은혜의 나눔과 사귐, 영적 격려, 중보의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질의 서로의 도움의 손길들, 이것이 합쳐져서 그 안에 성도의 교통이다.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함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에 사랑 안에 연합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하라는 말에 그 교회적 실상을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생략되어지거나 매우 약화되어 있거나 소홀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다른 모든 육적 활동을 통한 친교적 교제 활동은 육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왕성하여 영적 친교의 도모가 되어지는 촉진제나 시발적 도모가 되어지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왕성해짐으로 영적 친교를 방해하거나 몰아세우는 또 내밀어버리고 또 익숙치 않아 거북해짐으로 해서 그것이 점점점 약화하시는 형태로 나가게 되어지면 겉으로는 친교가 있고 겉으로는 사귐이 있고 겉으로는 가깝고 정이 붙어지지만 그건 교회적 의미에서의 영적 친교는 아닌 것이에요. 자주 만나면 친해지죠. 자주 만나서 놀아보세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상관없이 친해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음에 상관없이 믿지 않는 사람과도 자주 만나서 열심히 취미활동을 같이 하면 취미활동을 공동 매개로 하고 자주 만나고 사귐이 있는 한 그것으로 인한 친교는 가능해지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특별히 두심으로 인생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부르시면서 그에게 너 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에 증거가 나타날 수 없는 거라. 우리가 각각 개별적으로 주님과 사귐을 가져가면서 주님과 사귐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럼 좌우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성도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데 그 관계에 주님과의 사귐의 영적 원리, 주님과 사귐의 영적 교통, 주님과 탁 주님과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형태의 우리 육적 취미 활동으로 주님과 사귀어 가는 거 아니죠? 우리가 주님과 사귀어가는 활동의 내용이 우리가 하는 불신자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다 즐기는 육적 활동과 그것으로 주님과 우리 사귐을 갖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과 사귐의 관계가 그렇지 않은 것의 관계는 주님의 몸으로서 성도와 성도 간의 영적 교통과 사귐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이미 한계를 져주며 성격을 규정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에 따라 충만한 나눔과 사귐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 친숙해져야 되고 그걸 위하여 열심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려면 우리 안의 나눔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의 모든 죄성이 거슬려지고 청결하고 정결하며 깨끗한 양심으로 서로의 덕을 위하여 행하라 하셨던 말씀에 따라 그 덕을 위하여 행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조목조목 살펴보되 주께서 교회에 베풀어진 은사와 각각의 부르심에 따라 준 능력에 따라서 그 일들을 찾아 행하는 일들이죠. 그건 아주 중요하죠. 그 일들이 교회 안에 곳곳에 각 각양의 조직 속에서 왕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성도의 교통이 분명치 않으면 영적으로는 자꾸 쇠약해져요.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그 나아가는 방향, 목회적 방향과 진행 방향들을 살펴보면 지나친 경건주의에 묶여서 무엇을 위해 예배 원리가 뭐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료한 균형 있는 이해가 없는 것도 큰 문제예요. 그것이 기복신앙에 얹혀지면 뭐 걷잡을 수가 없죠. 또 다른 한편에 거기서는 반발이기도 하고 세속화 유형이 교회에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세속화 유형으로 나타난 것이 나타난 게 뭐냐면 지역에 봉사하는 교회를 이루자 하여서 결국 교회가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영적 충만함을 채워가는 일보다 사회 봉사라는 빌미하에 육적 친교와 교통 속에 모든 하나님 주신 성도의 헌금과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해 버리고 그런 일들을 한 축에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새 시대에 적합한 목회 유형의 새로운 개발이다라는 의미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돼요. 잘못이죠. 아주 잘못이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영적 원리, 성경을 통해 보이고 있는 성도의 교통의 원리와 배반되는 것이요,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에 그들이 나눈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 40절 우리가 바로 본 대로 그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에 가게 되면 10장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으면 같이 읽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되어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더욱 모이자라는 말의 의미는 예배 회집과 그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적 친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24절에 보게 되면 성도의 교통의 두 번째 의무로 예수님 신앙 고백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과 선행의 격려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로마서 14장 14장의 17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의 칭찬을 받는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기뻐함을 입기를 원하시면 해야 될 일이 그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17절 뭐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니 이와 같은 일은 바로 19절에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성령 안에 계심으로 교중에 교회 중에 서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누는 일은 19절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의 힘쓰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 그런데 먹는 것과 시비를 가리며 서로 피차 손가락질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면 20절 그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사는 일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어찌 17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초점에 화평케 하는 일과 서로 건덕 세우는 일이 성도의 의무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14장의 이 본문에 오기까지 전체의 흐름 속에 12장부터 시작되어져요. 12장부터 결국 로마서는 성도의 교통, 교회론적 실천 과제를 설명하는데 그 두괄식으로 첫 번째 나온 1절과 2절의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 분별한 결과로 너희가 드릴 산제사의 영적 예배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함 그러한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론적 주는 실천적 과제는 3절 이하부터 은사론이 나오고 직분론이 나오고 하나하나 각각의 지체가 각각 어떻게 주 앞에 있는가를 쭉 설명하면서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13절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12절 소망 중에 즐거움, 환난 중에 참여,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것들이 바로 영적 교통, 영적 친교, 성도의 사랑의 표현들이에요. 그렇게 행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입니까? 할 때에 예배를 드리게 힘쓰시고 말씀 배우기에 소망하시며 동시에 서로의 덕을 세운 일에 애쓰십시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덧붙여서 신앙고백서 2항은 물질로 서로 도와준 일에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먼저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면 같이 읽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하나의 그 케이스, 한 사례 제시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가난한 자를 도리어 괄시한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다 교회 안에 죽이는 교훈입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 서로 지체어 형제로 묶여 있으면서 가난한 자를 괄시하고 있는데 생각해라. 너희가 만일 경의로 한 대로 내 이웃의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신 최고의 방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구나. 9절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을 너희를 범죄로 정하리라. 그러나서 이렇게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한 편견적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를 그 죄성을 지적한 다음에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앞에 건 소극적이요 부정적 측면이라면 14절 이하부터는 적극적 측면으로 이렇게 설명까지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에서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15절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것은 교중에 있는 그 빈부의 차로 인한 사실 어떤 필요의 절대적 어려움에 처해서 곤란에 처한 형제를 외면하게 될 경우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이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사람이 물질적 환난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욕에 의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욕심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과욕을 부려서 모든 사람이 말려도 불구하고 욕심에 또는 판단이 부족해서 또는 억울하게 사기를 당하거나 또는 그 물적 기반이 본래부터 없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교중에 있는 지체를 어느 만큼 도울 수 있는 것인가? 홀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홀로 어디까지 할수 있는가? 이런 문제는 매우 지혜가 필요한 문제인 사실이에요. 근데 그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결국은 그와 같은 일에 대한 관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향한 구제적 열심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있다면 또는 형식화되어 버리고 있다면 그래서 그에 대한 의식이 죽어 있다면 또 기계주의 되어 있다면 그래서 문제라 해. 모든 성도들의 의식 속에 교회에 지체된 자들을 향한 궁핍하며 어려운 자들을 향한 염려와 근심과 그 원인이 그의 죄성과 과욕과 그의 잘못이 있다면 주께서 그 심령을 온순케 하고 겸손케 하고 지혜로 주기까지 기도로 병행해 나가는 일이 함께 나갈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의 여러 가지 교통이 있어져야 하는데 오늘날처럼 개인주의요, 개별주의요, 각각의 원자화되어버린 교회의 이해 속에서 때로 모여 함께 한 규퉁이에 있는 듯 없는 듯 앉아서 혼자 예배드리고 쑥 빠져나가는 교회 생활 속에는 이런 일이 도대체 가능하지가 않죠.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말로는 그래요. 교회에서 내가 시험받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교회에 안 들어간다고 말을 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뒤집어 말하면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유형교회의 각각 유형교회의 부분으로서의 지교회에 우리가 지체로서 가입되어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 신앙적 요청과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시는 의무와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처음부터 잘못 배운 것이죠. 잘못 배웠으니 자기 소견대로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의무라 생각하는 한 가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할뿐 성도의 교통으로서 해야 될 일들은 전혀 소홀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해 줄때 신앙을 묻습니다. 신앙을 묻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묻느냐면 세례란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인정하는가라는
그런 그 영혼의 구원의 차원 문제만 남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가 성도의 교통의 연합과 분리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확인시켜 약속을 받아야 하냐면 성도들 앞에서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당회 앞에서 서원하고 물어야 될게 뭐냐면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주인과 당신이 죄인인 것을 믿는가? 주께서 재림하셔 심판하실 것을 믿는가? 예수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음을 믿는가를 분명히 짚고 나간 다음에 교회 치리에 복종하겠는가?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지금 세례를 받고 지교회의 권위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어느 한 지교회 남포교 남포교회 회원됨을 선포할 때 남포교회 회원되었다는 말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의 의무예요. 동시에 권리예요. 따라서 성도의 교통의 의무와 권리라는 것은 지금 말했던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체로서 할 일을 다 감당하며 성심으로 나오겠는가. 그 일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그 일을 통해 자신 영적 유익을 주께로부터 받고 받은 은혜를 통해 감사 나눈 일들을 훈련받고 행해야 되는 것이라. 그런 교회론이 깨어지고 가르쳐지지 않으면 나 홀로 숱한 군중 속에 묻혀서 신앙생활하고 말로는 상처받은 자기의 심령을 늘 얘기하고 교회의 자리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 교통이 끊어지기 때문에 상처는 안 받을지 모르지만 영혼이 교통이 생략되고 없는 가운데 무너져가는 영혼의 아픔도 같이 가져야 할 것이라. 상처를 받은 것은 그것을 인해 가슴을 안고 울며 기도하는 가운데 또 다른 의미의 성적 성도의 교통에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이 그렇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역시 같은 맥락의 말씀을 분명히 주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주 엄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봤는데 그 사람이 신자요. 50년을 믿은 신자래요. 40년을 믿은 신자랍니다. 대를 이어 믿은 신자랍니다. 4대째 믿은 신앙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도무지 그 속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 그가 왜 사랑이 없는가? 감히 여기까지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찰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건져내신 전적인 은혜를 그가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아 맛본 자요 경험한 자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들 수 있을 정도까지 성찰의 기준이 철저하고 압박을 해온다. 이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 은혜를 아는 자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라는 말의 그 반문적 수사적 의문문의 뜻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그 성도의 교훈 물질의 구원은요 사실은 고린도 후서 8장이나 로마서 15장을 보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위하여 연보를 특별히 하는 것까지 나타나죠. 그러면 교회는 일단은 자기의 지교회요 지교회의 형편을 돌아보아 빈곤의 일정 수준을 극복해나가 도움이 되면 다시 그 시야를 넓혀서 다른 지교의 연약성까지도 돌아보주는 그런 마음의 그 지경이 넓어져야 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교회는 재물이 풍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 성격이 또 교인들의 성격이 일반적 평균적 삶보다 좀 더 나을 수가 있고 경제적 수준이 어느 교회는 지역 성격과 교인들의 경제적 수준이 평균 이하에 한참 미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런 형편에 각각 있을 때 재물이 넉넉한 교회가 자신의 재물에 스스로 취하고 만족하고 그거를 자랑으로 삼고 이 정도 수준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만족한 후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건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주신받은 재물과 교회의 물적 부여를 어떻게 쓸 것인가는 그 교회의 회원을 흩어져 평균적으로 고루고루 섞을 수는 없어요. 그건 인간 사는 삶의 한계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에 가면 백인교회와 흑인교회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 앞에 인종의 차별이 저렇게 날카로워 날 수 있는가라고 여기서 손가락질하지만 가서 보니까 그들 간의 나눔이 어떻게 보면 이해도 돼요. 마음으로는 영적으로 하나라고 말하면서 교회 바깥에 공동체적 장에서는 섞일 수 있지만 지기로 묶여진 것은 문화적 차이와 여러 갈등 때문에 그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나눔을 인위적으로 섞지는 못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나눔이 자신의 만족에 취해버리는 상태로 보면 큰 죄를 범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한국에는 빈익빈 부익부가 고착화되는 세대 간의 대물림의 무서운 사회적 위기가 사실 들어오고 있다고 모두가 진단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복음을 아는 자요, 자기 부인한 자요, 온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닌 사람들, 그렇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도대체 교회를 이루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도의 교통을 해가는 이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 뻔한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 교회 안에 지체를 돌아볼 것이요, 그 지경을 넓혀 다른 교회 지체까지 넓히는 그런 지금 관심을 넓혀감으로 사회 악적 구조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복음적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방향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겠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라는 해석을 보일 수가 있겠는가? 딱 한 가지죠. 그 외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유재산을 철폐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공산적 사회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애꿎게 그런 말로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도들이나 예수님께서 사유재산을 폐하란 적이 없으세요. 노력하고 근면한 자는 먹을 것이로되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명하셨어요. 재물의 복은 재물의 풍성함은 죽기로부터 오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근면하게 건실하게 노력해서 정직한 노력의 결과로 많은 물적 부유를 누린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 살면서 평강을 누려가는 큰 복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유재산은 피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 서로의 재산을 공통용했다는 말이 나올까? 그 보면 기억나시죠? 내 것을 제 것이라는 게 아니고 서로 통용했다는 말이 나올까? 그것이 교회의 이상성이 아닌가?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 이렇게 되냐? 네. 그것은 그렇지 않다. 사도시대 때 보여준 일시적 현상은 그것은 사도 그 당대에도 보편적으로 그 사도 초대교회가 다 있었던 일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조차도 보편적으로 있었던 일이 아니요. 지속적으로 있었던 일이 아니며 일시적이며 더군다나 그것은 의무로 주어진 게 아니라 자발성으로 주어졌어요. 순간 성령에 충만한 그때에 한 지역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냐면 서로를 돌아보는 성도의 교통의 친밀성이 그 충만함에 더하여 서로와 탐욕과 나눔과 그것이 아니고 지체를 돌아보는 지금 요한 1서와 야고보서의 교훈의 권면이 그대로 실천장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사유재산 형태는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 당시에 자기의 집,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 말 뒤에 이어져 나오는 것은 각각 자기 집에서라는 말 표현들은 뭐냐면 여전히 개인적 소유로서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다 그런 상태 속에서 한 가지 극명한 원리는 뭐냐면 탐욕과 그로 인해서 나눔의 관계가 그 교회의 영적 상태여 생활적 지배 원리로 나타나지 않게 됨에 대한 하나의 극적 이상적 형태예요. 그것이 인간 사회의 제도성 안에서의 소유권과 재산권의 보호를 방해하거나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를 아시죠? 땅을 밭을 팔고 사다비 내놨다가 감추고 와가지고 어떻게 죽임을 당했죠. 다 내놔야 할 텐데 다 내놓지 않고 자기의 사유 몫으로 개인 몫으로 떼놓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 사유 재산을 고집했다. 교회 식구로서 다 내놔야 하는데 그것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해석이 아니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아 바쳤을 때 복음 사업을 위해서 바치게 됐을 때 그랬을 때에 그들은 자발적이었어요. 누구나 원한 자가 받은 바 은혜의 분량대로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건축 헌금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성교 헌금을 해서 자발적으로 하신 것과 똑같아요. 자발적으로 했는데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사도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는 모양이에요. 내가 무엇을 팔아서 내가 바치겠다. 그러놓고 나서 실제로는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약속한 바를 거스리고 또 사도들에게 그 상황과 정황을 왜 내가 약속함을 다 지키지 못했는가에 대한 용서와 이해를 구하고 어떤 형편에 이런 관계 전혀 없이 마치 그랬던 것처럼 떼놓고 바친 거죠. 다시 말하면 사도들 그때 정죄를 했죠. 네가 어찌 성령을 속이는가. 그가 죽음의 죄는 뭐 때문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성령 앞에서 담대히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그것이 용납이 되겠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죠? 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그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영적 하나님 나라의 영적 그 현현으로서 주셨던 오순절 사건 그런 초대교회 탄생 그 속에서 나타났던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은 영적 성결성과 거룩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의 예증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 공산주의적 사회상을 교회가 이루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죠? 성도의 교통할 중요한 것은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전도서에 보면 참 재미난 말이 나옵니다. 하루 세 끼를 더 못 먹는데 부여잡고 그리고 고통 속에 사니 그 인생이 헛되다라는 맛의 해석이 나오는 구절들이 나와요. 부자라야 더 먹는 것이 아니요 가난하다야 덜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어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도서의 아주 냉정한 관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원리 교회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삶의 참 기쁨 결국 그것은 뭐냐면 인생의 참 기쁨이요 하나님 주시는 참 행복은 나눔과 섬김에 있느니라 그 하나로 딱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로 요약이 되는 것이에요. 그 행복을 모르니까 움켜잡고 더 가지려 하고 그 안에 갈등이 없고 없는 자를 멸시하고 있음으로 자랑하며 그래서 남의 선망받기를 좋아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일 속에 갇혀 사는 것이죠. 교회의 원리와 어긋난다는 것은 주께서 소호자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겁니다. 시편 133편 아주 짧은 시편 한 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도의 교통의 시적 표현의 완성적 표현 시편 133편 899페이지 133편 899페이지 어간에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교회의 성도의 교통에 참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 형제의 연합과 동거 사이에 그걸 가능케 하는 은혜의 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은혜의 원리가 아론, 곧 제사장 아니겠어요? 아론의 그 보배로운 기름, 그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을 거룩해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은혜가 넘쳐서 수염이 흘러 옷깃까지 젖을 만큼 충만하도다. 헐몬의 이슬은 그것이 바로 그 땅의 모든 곡식의 생산을 가능케 하는 수량의 공급지였어요. 헐몬의 이슬이 그런 물로 모여 호수를 이루고 그래서 그 척박한 가나안 땅에 농사질 만한 수량을 제공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내린 것 같아서 우리에게 양식 주신 만나의 양식, 육과 영의 양식 주심이 충만하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은혜를 얘기한 것이죠. 그것이 곧 영생의 축복이 아닌가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교통, 이 땅에 교회 주신 바 된 영적 은택의 목적이요. 지상교회는 각각 교회마다 그 부요함을 누림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주심의 뜻, 성도의 교통의 유익성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가르침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된 전소, 신비한 영적 관계로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 계시오니 그것은 곧 사랑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향하여 예배케 하시고 말씀 배우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로 모이게 하시고 받은 바 은사대로 서로 덕을 세우며 사랑하게 하시되 물질의 필요가 공곤한 자에게 손길을 내밀어 도와주는 일에까지 교회적 관심이 모아지는 아름다운 교통이 충만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 이 땅 사는 동안 저희들이 곤고치 않게 하시고 이러한 교회 주신과 성도의 교통의 부유함으로 하나 옆에 살아간 저희 인생이 견고하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름에 두려움 없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 걸음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주장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